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겨냥해 표적 공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어서 이날 단행한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군사조직 고위 지휘관인 이브라힘 아킬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은 헤즈볼라 산하 정예 부대인 라드완 군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다히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이 이날 공습의 대상지였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상이 다수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사상자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다고 레바논 관영통신사인 NNA가 전했습니다. 레바논 민방위 대는 성명을 통해 주거용 건물 두 채가 붕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인 장면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관해 전날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의 보복 차원에서 방공기지와 기갑여단 본부 등 최소 6곳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오후 1시 2분부터 1시간 동안 레바논에서 로켓 약 140발이 발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골란군과 사페드, 어퍼 갈릴리 지역에 120발, 그리고 메론과 네투아 지역에 또 다른 20발이 날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충돌을 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더해 중동 정세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북부의 안보 상황 때문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행 출발 일정을 25일로 하루 연기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서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그리고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국 지지율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후에 지지율에서 결정적인 이익을 보지는 못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설했습니다. TV 토론 이틀 전인 8일자 같은 기관의 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48%를 차지하면서 47%를 기록했던 해리스 부통령을 1%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TV 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의 열세를 따라잡은 모양이지만 오차범위 안의 변화이고 두 사람의 초접전 판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전국 지지율이 이처럼 팽팽하게 흘러감에 따라 경합주 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50%를 기록해 46%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지역에서 흑인과 청년, 여성들의 지지세를 규합하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20일 양국이 동시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일 쌍방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담화에서 양국 주관부처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여러 차례 협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20일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도발적 활동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는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9도, 최고기온 8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 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아 소재 MRB은행과 모스크바 기반의 스트로이 트레이드, 타이머은행, RFC은행, TSMR은행 그리고 TSMR은행의 부사장인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니쿨린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MB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TSMR은행이 비밀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니쿨린 TSMR은행 부사장은 TSMR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서 MRB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해 북한 측과 협력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와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MRB은행의 북한 계좌 중 적어도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FC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 트레이드를 설립했습니다. 또 RFC은행 소유의 타이머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트로이 트레이드로 이체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와 2705호에 따른 북한은행과의 거래관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과 거래가 차단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금융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금융협력 증가는 국제안보와 국제금융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 통화에서 은행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도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제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오른 대부분의 개인은 미국의 자산이 없고 미국에 올 의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제재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The sanctioning of banks and those kinds of things is more effective.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해졌다며 이런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 특히 관련 금융 제재 조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의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한 핵구 협의 그룹 NCG를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0일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 다즈스케 누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 기획은 물론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를 끼고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8차 총회 넷째 날인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68차 IAEA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So may I take it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8/S3? It is so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탄 부재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3개국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트로이 룰라시니크 오스트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이 결의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ments last week suggesting DPRK's continued expans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further underscore this.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총회는 북한과 관련해 IAEA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며 올해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IAEA 안전 조치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 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올해 32번째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후 아치시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일본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발언에서 세 나라는 지난 2주 동안에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se two weeks alone, the DPRK revealed images of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이어 북한의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전술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핵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은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증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3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표는 결의안 채택 전 북한과의 대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며 해롭다며 동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의 공동 발언 뒤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They claimed that weapons deliveries had taken place and that there w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se allegations.
러시아 대표는 미한이란 무기 전달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과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다고 주장된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기술적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주요 지하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정확성 확보가 위협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1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7월에 있었던 같은 유형의 미사일 시험과 동일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선보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you know, the same type of missile that they described testing in July. This would be the second reported test or test attempt of this quote new type.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신형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7월 1일에 시험 발사한 것과 탄두 중량이 동일하고 비행 사거리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모의탄두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사용해 폭발 위력을 검증한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면서 이 역시 검증 차원일 뿐 새로운 기술적 진전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 2021년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역량 확보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18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5톤급 초대형 상용탄두, 즉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첫 시험발사 당시 미사일 총국은 성공을 주장하면서 7월 중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고보다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몇 장만으로 외부에서 시험 성공을 검증하고 기술적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성공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지금껏 자신들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And I mean, the problem with this North Korean missile stuff is that the only information you have to go on by and large is what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북한은 2021년 3월 발사 당시 2.5톤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지난 7월부터 4.5톤의 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월 시험에 실패, 이번에 다시 고중량 검증 시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지난 7월 발사에서 600km가 넘는 최대 사거리 비행 검증에는 성공했지만 200km 정도의 중거리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300km 정도의 사거리에서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거리 300km는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한국의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들 도시가 모두 미사일 타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사일 시험 성공과 역량 검증은 단순히 발사, 비행, 탄착, 성공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발사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많은 제반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since several missiles went to that distance, what we don't know is was there one launcher used or was ther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 사거리에 도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 대의 발사대를 사용해 실제 몇 발을 발사했는지 실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일부는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나머지는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미사일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두 중량을 높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한국 내 미한 주요 지하시설물을 관통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의 탑재 중량을 증가시키면 더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서 벙커버스터는 일반적으로 고중량의 대형 탄두를 장착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increase the throw weight of the missile itself, then you can put on larger warheads.
이어 한국 내 미국 자산 등의 지하 목표물을 관통해 폭발하는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및 시험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고중량 탄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에 구축된 군사기지나 핵시설, 지휘통제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폭탄으로 단단한 표면을 뚫고 들어가 터지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위해 보통 2톤에서 13톤 정도의 고중량 폭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벤의 선임연구원은 탄두가 크면 지하 목표물이나 다른 단단한 목표물을 공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해야 한다면서 미사일의 비행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large warhead would give it the ability to attack underground targets or other hardened targets and damage them.
특정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벙커버스터의 특성상 미사일이 목표물에서 몇 미터 이내에 지속적으로 탄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확보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에게는 분명한 위협 증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네선 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례적으로 미사일을 바다가 아닌 내륙에 떨어지도록 한 것도 바로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s a matter of testing the accuracy. If you fire a missile into the ocean, it'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issile hit the intended target.
미사일을 바다를 향해 발사할 경우 의도한 목표물에 명중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형 대조항법을 수행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내륙을 향해 발사한 것은 실제로 미사일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량을 높인 재래식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동반 강화라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Everybody focuses on these missiles being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ut these missiles have very important conventional warfighting missions for the North Korea.
반 벤디펜 전 부참모는 모두가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핵무기 운반 체계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본래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공군 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다른 나라에서 공군이나 장거리 포병 부대가 수행하는 역할을 북한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등 쿼드 4개국 정상이 북러 협력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정상들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19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물론 정상들이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expect the leaders will discuss it. They usually do, and this I would of course expect them to be exchanging views and talking about what they can do.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는 오는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대면 방식으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쿼드 외에 발전한 다른 대표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는 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other signature partnerships you have seen grow over the cours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s of course US-ROK Japan trilateral partnership.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확장 억제 협력과 정보 공유, 정책 공조를 강화한 것은 3국 관계의 최전선이자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이 원심불리기 시설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은 동기를 분석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 그리고 특별히 한국, 일본처럼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won't read into Kim Jong-un's motivations in visiting a centrifuge facility or photographing it. I can assure you that the US government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배가했다며 이는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북한의 어떤 종류의 도발에도 대비돼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B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정박 전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의 영향력 감소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북러 협력으로 김정은이 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정박 전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19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에 대한 해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reatest gift that Russia has given to North Korea is that it's its ability to hedge against China.
박 전 고위 관리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웨비나에 참석해 북러 협력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러 협력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외교적 지원까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금세기나 이후에도 경제적 안보 측면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맞먹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다양한 경제적 잠재력과 기회를 활용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북한의 외교적 공간까지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Russia in this century or beyond is going to match what China can offer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여성 포럼 등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반서방 성향 국가들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하는 등 외교적 공간까지 열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 전 고위 관리는 김정은이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confidence that Sid has talked about, it has also in the fray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 속에 안보리가 예전처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제재나 국제적 외교 압박을 덜 받고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고위 관리는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했을 때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받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전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다면서 북한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 정책적 대응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kept getting challenged on when I was in the administration was nothing is happening.
그러면서 자신이 행정부에서 일할 때 자주 받았던 도전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며 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만을 행동으로 보는 가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세계적 관점에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청중과 대화 상대에게 상기시켰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허울만 남아 제재 체제를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 북러 관계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라는 것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7월 5일 사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됐던 박 전 고위 관리는 지난해 말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하면서 대북 고위 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 역할을 맡아 미한일간 대북 공조를 주도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무려 4천일째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억류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오늘은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김정욱 선교사와 함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욱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사법체계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결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선교사들과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행위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하며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당시 BOA에 미국이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일본,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를 제기하며 김정욱 선교사 등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서멘사 몬티스 인권담당관은 우리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roubled by the DPRK's prolonged arbitrary detention of South Koreans, including Kim Kook-gi and
이어 9월 20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된 지 4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을 억류 중입니다. 4000일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3년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6명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도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과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 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사가 북한과의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 공존에 집중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에 입각한 두 국가론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의 발언은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을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현실적 통일 노선을 배제하고 평화 구축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상호 간 실체 인정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비까지 제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관련해서 영토 조항은 상당히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토 조항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통일부 이런 관련된 조직과 법률을 없애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얼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비슷하게도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임 전 실장은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며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새로운 영토 규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차별점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임 전 실장이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제1주적으로 현 상황을 교전 상황으로 규정한 이상 그 의도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치 북한이 평화 공존의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 성급한 통일보다는 분단으로 가자, 분단에서의 잠정적인 평화로 가자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3조 조항에 따라서 북한이 국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거고 북한이 끊임없이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간첩을 보내고 사회를 흔들고 전복하려고 지금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을 촉구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런 파격적인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통일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임전 실장의 발언이 소모적인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던 통일 방안, 이제까지 또 견제해왔던 통일 방안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정쟁을 유발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방안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북한과의 평화 공존 문제를 수면 위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룬카오항 부두에 접안한 건 현지 시각 19일 오후 4시 50분경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갈마호는 이날 오후 3시경 대기 중이던 룬카오항 개선 장소를 출발해 약 17km 떨어진 해당 부두까지 이동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유엔의 자산 동결, 즉 제재 대상인 갈마호가 지난 11일 룬커우항의 개선 장소에 도착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 쉬핑 앤 마린을 제재하며 이 회사 소유의 갈마호에 대한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고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두 가지 조치 모두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특정국에 억류되면 부두 접안 대신 인근 바다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조사를 받습니다. 갈마호는 지난 6월 30일에도 룬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인지 주목됩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12일 갈마호가 룬커우에서 포착된 데 대한 BOE의 서면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갈마호는 지난 6월은 물론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hips that are designated that are turning up in these ports should be seized or at the very least refused entry. And so
특히 제재 대상 선박은 억류되거나 최소한 입항이 거부돼야 한다며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은 제재를 적용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관한 안보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에 의존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와츠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각각의 지역 항만 당국이 한번 부여되면 변경되지 않는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재 선박을 식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갈마호는 제재가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지성 8호였습니다. 그러나 제재 직후 이름을 지금의 갈마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IMO 고유 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폐선 때까지 유지되는 만큼 갈마호는 여전히 지성 8호 때와 같은 IMO 번호를 사용 중이며 이번에도 해당 IMO 번호를 이용해 룬커우항에 입항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9도, 최고기온 8도에서 23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16도에서 21도, 안주 14도에서 20도, 남포 17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신의주 13에서 19도, 수풍 13에서 17도, 강계 13에서 16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해주는 19도에서 23도, 용현 18도에서 23도, 개성 17도에서 22도, 사리원 18도에서 21도, 신계 16도에서 2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함흥 13도에서 18도, 장진 17에서 11도, 해산 8에서 13도, 원산과 평강 15도에서 19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청진 10에서 16도, 선봉 10에서 17도, 삼지연 2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미터를 일겠고 먼바다 오전에 3에서 5미터로 일다가 오후에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미터, 먼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겨냥해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어서 이날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군사 조직의 고위 지휘관인 이브라임 아킬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은 헤즈볼라 산하 정예 부대인 라드완 군의 핵심 인물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다히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이 공습 대상지였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상이 다수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상자 중에 어린이들도 있다고 레바논 관영통신사인 NNA가 전했습니다. 레바논 민방위대는 성명을 통해 주거용 건물 두 채가 붕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인 장면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관해 전날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에 보복 차원에서
방공기지와 기갑여단본부 등 최소 6곳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국 지지율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후 지지율에서 결정적인 이익을 보진 못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설했습니다. TV토론 이틀 전인 8일자 같은 기관의 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48%를 차지하면서 47%를 기록했던 해리스 부통령을 불과 1%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열세를 따라잡은 모양새지만 오차범위 안의 변화이고 두 사람의 초접전 판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전국 지지율이 이처럼 팽팽하게 흘러감에 따라 경합주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50%를 기록해 46%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지역에서 흑인과 청년, 여성들의 지지세를 규합하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7곳이 경합주로 분류되는데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같은 날 더 힐과 에머슨 칼리지가 공개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4곳에서 해리스 후보를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우세로 나왔는데 더 힐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 우세로 나온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20일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일 쌍방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담화에서 양국 주간부처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여러 차례 협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향후 수산물 수입 점진 재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오염 처리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20일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도발적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러시아를 지원했고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체실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할 경우 핵 사용 세계대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445표, 기권 63표로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